시편 4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시편 4편도 역시 다윗이 지었던 시입니다. 크게 내용을 보시면 앞에 1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2절부터 5절까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선포가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6절부터 8절은 간구하고 고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4편도 앞에 나왔던 3편과 마찬가지로 다 좋은 믿음을 보여주는 아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또 고난을 당하면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윗이 지었다는 것 이외에는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 또 어떻게 어떤 형편에서 이런 찬양을 불렀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 안에서만 우리가 조금 참조해 볼 수 있을 뿐이에요. 자, 먼저 1절부터 볼게요. 1절에 보시면 이 시를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참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곤란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곤란 중에 내가 곤란함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왜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하셨습니까? 당신은 부당하십니다.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십니다. 당신은 불의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곤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내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이 다윗이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을 해요. 중간에 보시면 내가 비록 곤란 중에 있지만 나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비록 곤란도 허락하셨지만 동시에 너그럽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너그럽게 하셨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적절한 번역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읽고 보니까 다른 말로 이것저것을 좀 대체를 해보아도 이게 제일 좋은 번역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곤란을 당했지만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좀 빡빡하지 않고 여유가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이렇게 긴장을 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마치 고슴도치처럼 착 일어나가지고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지금 이 마당에 우리가 고3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실직해서 놀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그런 게 사실 현실인데 사람이 이 다윗이 은혜를 받아서 물론 이것이 완벽한 은혜는 아닙니다. 완전히 풍성한 은혜는 아니지만 그러나 마음에 너그러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곤란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이 마음이 너그러워졌다. 너그러운 마음 품고 있습니다. 그 뒤에 다윗이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두 부류의 대상을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2절부터 3절은 대적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2절을 보세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건 이제 대적들이 하는 행동이죠. 다윗을 향해서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혹은 다윗이 열심히 무언가 선을 행하는데도 그것을 욕되게 만들려고 하는 또 거짓을 행하는 그게 이제 다윗이 대적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너희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 나를 다윗을 위해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주변에 있는 대적들에게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또 꾸지람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4절 5절에 보면 주변에 다윗과 비슷한 입장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뭐 물론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여튼 주변에 보면 적극적으로 다윗 편을 못 들어도, 아니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마음에 불만이 있거나 의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막 대적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을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과연 저런 일을 만날까?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도 좀 이렇게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의심하는 말 그런 거 쏟아내지 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자리에 누는 것이 낫다. 5절에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권면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이 생긴다고 해서 또 마음에 불만이 생긴다고 해서 그 입 밖으로 자꾸 쏟아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해라. 내가 비록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이것 때문에 너희까지 시험에 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에 보시면 주변 사람들과 관련된 권면을 해요. 그래서 대적들을 향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또 4절 5절에서는 주변에 시험에 들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2절부터 5절까지 내용도 다윗이 이 곤궁함 가운데서 곤란함 가운데서 보이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아주 좋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너그러워진 겁니다. 사실 대적들을 향해서도 이 나쁜 놈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권면을 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주변에 있는 시험에 들 만한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도 또 부드럽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너그러운 마음이 아니었으면 독한 마음을 품고 악을 품었다고 한다면 아마 다르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다르게.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6절부터 8절에 보면 다윗이 주변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을 보세요. 여러 사람의 말이, 이 여러 사람은 누구냐면 앞에 있었던 성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도 다윗을 보니까 저렇게 곤란함 가운데 빠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도 되나? 이게 소용이 있나?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간구합니다. 6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시험에 들려고 하는 저 주변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넉넉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마음이 막 이렇게 너그럽지 못할 때에는 막 삐죽삐죽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만 신앙이 떨어진 것 같아도 너 신앙이 그 모양 그 꼴이니 네가 하는 일도 다 망하게 될 거다. 너 하는 일이 그 모양 그 꼴이니 이러면서는 책망하거나 저주를 하거나 막 심판을 선포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다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미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어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원수와 대적들이 있는데 그들은 고난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풍성함을 누리고 삽니다. 건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게 지내고 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비록 곤란함 가운데 있어도 내 마음에 있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안합니다.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이 마음에 기쁨도 있고 뿐만 아니라 평안함도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은 대적들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고요. 평안함은 곤란함이 생기기 이전과 마찬가지의 똑같은 평안함입니다. 우리가 어제 시편 3편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서 고난이 있기 전에도 잘 자고 먹고 고난이 생겨난 이후에도 잘 자고 먹고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상황은 고난이라는 것이 생겼지만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자,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지금 쭉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곤란함 또 어려움은 어떤 종류의 곤란함일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시편을 이 4편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아주 극심한 곤란함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이게 막 죽을 지경인 고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추측입니다. 어느 정도 시기 때 이런 걸 썼을까? 본문을 보면 뭐 제사를 드리러 나가라 이런 걸 보니까 다윗도 성전에 드나들 수 있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을 살 때 보면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과 함께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도 행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울과 같이 왕궁에서 지내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성전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사울이 미워해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이후에 나중에 도저히 견디질 못하니까 나중에 광야로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를 보면 왕궁에서 사울과 지내던 시기, 그 다음에는 광야에 쫓겨나서 이렇게 하던 시기, 이렇게 점차점차 더 어려워져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왕궁에서 지낼 때보다는 광야에서 지낼 때가 훨씬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당장 먹을 것도 없거든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아파도 어디 성전에 가고 있어도 갈 수가 없어요. 비록 왕궁에서 사울과 지낼 때 사울이 많은 핍박을 주었어도 지나고 나서 우리가 전체를 놓고 보면 그래도 그땐 그게 고난이긴 했지만 좀 그래도 지낼만해. 광야에 있었던 것보단 나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편을 보면 상황이 어떠냐면 다윗이 삶을 살면서 처음으로 고난을 만나기 시작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새끼가 감기 걸린 게 옆에 있는 아줌마 암 걸린 것보다 더 중하지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내 손가락에 가시가 하나 박히면 그게 옆에 있는 사람 심장에 못 박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프다고 느낀다고요. 본인에게도 심각하게 느낀다고요. 그렇죠?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가, 새끼가, 손주가 탁 열이 난다 그러면 아, 옆에 수십 년을 같이 살았던 영감탱이가 아픈 것보다 훨씬 더 막 마음이 막 닿죠. 그렇죠? 그냥 왜 우리 손주가 수두가 걸렸을까? 저 영감탱이가 아픈 게 나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더 중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처음에 고난을 당하기 시작할 때는 아무리 사소한 거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바들바들 떨리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이 당하고 있는 것도 이 연단을 받기 시작하는, 믿음이 성숙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아마 다윗은 이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힘든 과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힘든 일을 시작하는, 또 고난당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모습에서 다시 믿음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조금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일이 나오면 다시 또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일을 만나도 또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과정이 축적되다가 결국에는 이게 좀 불행한 일일 수도 있지만 광야로 쫓겨나고, 광야로 쫓겨나서도 또 믿음으로 살고, 그런 모습이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아, 이건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근데 가만히 눈을 크게 뜨고 보면 그 정도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죽을 지경을 만나게 하십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처음부터 쭉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본문을 놓고 보면 이 본문 안에 믿음이란 표현은 안 들어오지만 다 행동은 믿음이거든요.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 내가 고난을 만났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겁니다. 내 마음에 너그러움이 생기는 겁니다.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실 어려움을 만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막 부모한테도 소리 지르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소리 지르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막 스트레스 풀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떠냐면 너그러운 마음을 이미 은혜권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함부로 하지 않고 대적을 향해서도 함부로 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고 나 자신도 이전과 똑같이 평안함과 기쁨을 드리고 살아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헤쳐나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너그러운 마음을 은혜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이것이 내가 감당할 만한 그런 어려움이라는 것을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주님, 내 마음에 너그러운 마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건 사람 앞에서건 죄짓지 않게 하시고 나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바들바들 떨면서 죽을 지경으로 막 그렇게 간신히 그것을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쪼록 바라게 놓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고 이기는, 그래서 참 어려운 시기를 거쳐나가면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귀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고 그래서 평안과 기쁨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여 주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가 곤란함을 만나기도 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에게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귀한 너그러운 마음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변 다른 사람들을 대하여서도 마음으로, 눈짓으로, 행함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며 나 자신도 기쁨과 평안 누리며 이 모든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앞 비유와 같은 은혜를 구하며 각각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또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